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오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오늘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과 한일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중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고노다로 외상은 회담 후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왕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 주둔연합군은 오늘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리야드 남부 인근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을 들었다며 연기구름이 피어오르는 영상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에도 사우디 킹 칼리드 국제공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사우디는 당시에도 이 미사일을 리야도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배후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항을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산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국경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무역을 추구하며 군을 재건하고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기술과 선전 압박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하충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은 냉전적 사고와 구시대적 관점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 내용이 제국주의적이며 다극 체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새 전략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군의 대응태세, 동맹과 협력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동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당초 오늘부터 23일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뤘습니다. 엘리사 파라 펜스 부통령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 처리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중동 국가들에서 특히 반발이 거센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내 소규모 아랍계 정당들의 통합체인 조인트 리스트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데 반발하며 펜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 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이란 국영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는 6개 서명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다른 나라들이 핵 합의를 존중하는 한 이란도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을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곧 인격이다. 이같이 말에 관련된 속담이나 명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만큼 잘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짜증스럽게 만드는 말을 피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올 한해 미국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어쩌라고, 그러던지 말던지라는 뜻의 whatever가 9년 연속 가장 짜증스러운 말로 꼽혔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아냥댈 때 자주 쓰이는 말로 응답자의 33%가 이 단어를 1위로 꼽았는데요. 2위는 올해 유행한 단어인 가짜뉴스라는 뜻의 fake news가 꼽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두고 이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더욱 유명해진 말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로 많이 꼽혔습니다. 그 뒤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라는 뜻의 no offense but, 그리고 말 그대로 라는 의미의 literally가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별 의미 없이 덧붙이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들이 짜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0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0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벤 E. 킹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tand by me, 내 곁에 있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이 부결됐고요. 미얀마에서 로힝야 난민 사태를 취재하던 로이터통신 소속 현지인 기자 두 명이 체포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론된 나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시내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국정기조에 기반을 둔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동시에 경쟁자로 규정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여기에 즉각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이 중국의 반응부터 살펴보죠.
예, 주미 중국 대사관이 곧바로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중국과 동반자 관계 발전을 바란다던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경쟁자로 지칭하면서 대립되는 위치에 놨다면서 이는 양국의 이익이 서로 융합하고 의존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고 국제 문제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려는 노력과 배치된다고 중국 측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협력하면 함께 승리하겠지만 대립하면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주미 중국 대사관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중국 외교부에서도 논평이 나왔다고요?
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질서를 흔든다는 언급이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절대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동시에 정당한 권익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이 같은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모두 헛수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미 대사관 성명에서처럼 대립이 아닌 협력만이 미국과 중국의 유일한 선택이 돼야 한다고 중국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예, 그 러시아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는 보다 격한 단어를 쓰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을 제국주의로 규정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국가안보 전략의 제국주의적 성격이 분명하다면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단극체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로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미 공동이익에 협력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본토와 미국 민 보호, 경제 발전을 통한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꼽았는데요. 이 같은 네 가지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위협 요소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이익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안보 전략에 적었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한 비판의 비중이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켜서 자국의 힘을 키워왔 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중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킨 근거는 어떤 거죠?
중국이 지적재산권 탈취 등을 통해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긴 사례가 새 안보전략에 열거됐습니다. 미국의 4대 핵심 이익 가운데 두 번째, 이 경제발전을 통한 번영 증진을 중국이 훼손시키고 있다고 본 건데요. 미국은 앞으로 반칙과 속임수, 경제적인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한반도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죠?
네.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17차례나 언급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적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대해서 유엔이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어제 표결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4개 나라가 찬성했는데요. 이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이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예. 자, 이런 결의안을 상정한 배경은 뭡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도 인정 선언 이후에 이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이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이슬람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중동 일대에서 폭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고요.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도 폭력이 지속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가 이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사국 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 결의안을 확정해서 이번에 표결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왔기 때문에 채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내다봤었습니다.
예, 이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결의안 부결 환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영어로 녹음한 동영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나가 다수를 이길 수 있고 진실은 거짓을 물리친다면서 고마워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 이슬람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란 정부가 오늘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짓밟아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면서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의 이익에 봉사하고 중동에서 분열의 불을 지피는 미국의 결정에 대항하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 부결에 대한 반응이 나왔나요?
예,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이 주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표결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 또 이슬람교 이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이 지난 1947년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 예루살렘을 각각 자신들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70년 가까이 계속된 국제사회 공통정책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 두 명이 미얀마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이 두 기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가족이나 회사와의 접촉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오늘 성명에서 이 두 사람의 소재와 몸 상태를 비롯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자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이 체포된 기자들은 미얀마 현지인들인 와론, 그리고 초소의 우 기자로 지난 12일 양곤 외곽에서 경찰관들을 만나러 갔다가 체포됐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체포된 건가요?
예, 미얀마 당국은 두 기자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시행된 공직자 비밀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들이 외국 언론과 공유하려는 의도로 불법적으로 경찰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수갑을 찬 기자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두 기자들은 체포될 당시 로힝야 난민 사태를 취재 중이었습니다. 이들을 태워다 준 로이터통신 측 운전기사는 기자들이 경찰서 근처 식당으로 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정보국은 이들 기자 외에 경찰관 두 명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예, 그 공직자 비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아직 이들을 기소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7일 틴저 대통령이 두 기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틴저 대통령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의 측근인데요. 미얀마에서 공직자 비밀법에 따라서 사법 절차를 진행하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유엔과 이 국제사회 연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이들 기자의 석방과 미얀마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미국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 성명에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사건 정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같은 많은 나라들이 이번 사건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각국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언론 보호단체들도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본부가 있는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해당 기자들은 미얀마 당국이 최근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체포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국제 현안인 로힝야 사태를 보도하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도 이 기자들의 체포에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될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기소 혐의는 전적으로 가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미얀마 외신 기자 클럽과 태국,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언론 단체들도 이들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이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요?
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18일 로힝야족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탄압의 속성을 볼 때 인종 학살의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특히 군사 작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인종 학살 결정이 상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책임자들은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영국의 BBC 방송은 현재 수치 국가자문역이나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8월 말 시작된 정부군의 공격으로 최근까지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이웃나라로 피신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워싱턴주에서 열차가 탈선해 최소한 3명이 숨졌습니다. 푸에르토르코 정부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몇몇 언론이 실제 사망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실을 인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났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로 향하던 엠트랙 501 열차가 시애틀 남쪽 80km 지점에서 어제 오전 7시 30분경에 탈선했습니다. 레리 크리모어 두평시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한 3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three confirmed fatalities that we know of, and we transported over 100 patients.
예,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사고 현장을 보니까 이 탈선한 객차가 다리에 매달려 있더군요.
맞습니다. 사고 열차가 탈선할 때 이 5번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를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탈선한 열차 가운데 몇 양이 다리 아래 고속도로로 떨어졌고요. 또 다른 몇 양은 이 다리와 고속도로 사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사고 열차가 모두 12량인데 승객 약 80명 그리고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이 5번 고속도로가 상당히 붐비는 도로라면서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사고가 난 시각이 딱 출근 시간이라 이 하마터면 열차가 지나가는 차량을 덮쳐서 사상자가 많이 날 뻔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차량 7대 정도만 부서지고요. 고속도로 위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 사고 원인은 알려졌습니까?
네, 전미교통안전위원회 NTSB 발표가 어제 밤에 나왔는데요. 엠트랙 501편이 사고 당시 곡선 구간 허용속도인 시속 48km가 아닌 시속 128km로 달렸다는 겁니다. 열차에 탔던 승객들도 언론에 사고 당시 열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구간의 허용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달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NTSB 측은 왜 이렇게 사고 열차가 빨리 달렸는지 아직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 해당 구간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것은 없었나요?
이 부분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연방정부가 2018년까지 열차가 과속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면 강제로 자동적으로 열차 속도를 늦추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은 해놨는데요. 이 사고 지점에 이런 장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게요. 또 이 해당 구간이 새로 개통된 노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운행하던 구간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노선이라는 말입니까?
네. 워싱턴주가 2009년부터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서 약 1억 8천만 달러를 들여서 새로 단장한 노선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물 운송용 노선을 전면 개량해서 여객 운송 구간으로 새롭게 개장한 건데요. 워싱턴주는 해당 노선 운행을 위해서 별도로 5,800만 달러를 써서 새 객차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가는데 약 4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새 노선 개통으로 운행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군요.
예, 이 열차 사고 때문에 사상자가 나는 것은 미국에서 흔하게 있는 사고는 아니죠?
네, 흔한 사고는 아닙니다. 일반 차 사고처럼 그렇게 흔하게 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8년에 LA에서 이 여객 열차하고 화물 열차가 충돌해서 25명이 숨진 바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5년이죠.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이 엠트랙 열차가 탈선해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사고에서도 곡선 구간에서 열차가 과속해서 난 사고였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서 글을 올렸는데요. 사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이 현장 수습에 나선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가 사회 기반 시설을 빨리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대책 중에 하나로 철도나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어제 이례적인 발표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리카르도 로세요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최근에 허리케인으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자, 올해 허리케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카리브해 연안 또 미국 남부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로세오 주지사가 언급한 것은 어떤 허리케인인가요?
네, 지난 9월 20일이죠.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했던 이 허리케인 마리아입니다. 당시에 이 허리케인으로 이 전체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났었습니다.
예. 그 원래 푸에르토리코 주 정부 공식 집계로는 이 사망자가 100명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64명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을 때 지난 2005년 미국 루이지애나주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발생한 사망자 수가 훨씬 적다면서 현지 정부의 대응을 칭찬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몇몇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다른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자체 조사 결과 사망자 수가 64명이 아니고요. 1052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는 당시에 약 1800명이 사망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이 공식 집계와는 차이가 너무 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계산이 뉴욕타임스 쪽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 탐사 보도를 위한 푸에르토리코 센터 추정도 이 허리케인 마리아가 휩쓸고 지나간 뒤 지난 9월과 10월에 이 푸에르토리코 안에서 평소보다 많은 약 1065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9월 20일부터 42일간 발생한 사망자 수가 2016년이나 재작년 2015년보다 훨씬 많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공식 집계에서 많이 빠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망자 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허리케인으로 지역 통신망이 붕괴해서 사망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사망 원인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허리케인하고 관련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분류돼서 집계에서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역마다 다른데요. 가령 허리케인이 가져온 홍수로 익사한 경우나 이 산사태로 매몰사한 같은 것만 넣을 수도 있는데 푸에르토리코는 좀 기준이 광범위해서요. 이 허리케인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자살한 사람도 사망자 수에 넣는다고 하는군요.
예. 자, 분류 기준이 이렇게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 주정부 집계와 언론 집계 사이에 이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또 의문점입니다. 언론들은 특히 이 허리케인으로 이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전기가 끊기면서 희생자가 더 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투석기나 이 산소호흡기 같이 전기로 구동되는 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뭐 상식적으로 전기가 끊기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 보도로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런 원인으로 당시에 목숨을 많이 잃었지만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로세오 주지사 같은 경우 사망자 수가 너무 적다는 주장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자 수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사망자 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흥미로운 이 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UFO 관련 연구를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6일 UFO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년 전에 이걸 끝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줬는데요. 이 사업계획 이름이 고등항공 우주위협 식별 프로그램입니다. UFO 출현을 연구하는 이 비밀 프로그램을 위해서 국방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20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예, UFO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아직 관심이 많고 또 존재 여부도 논쟁이 많이 되는 사안인데 국방부가 실제로 관련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예, 이 UFO라고 하면은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의 그 영어 단어를 줄인 말인데요. 비행물체로 보이긴 하지만 새에 의한 것인지 비행기인지 빛에 반사돼서 식별된 건지 확인할 수 없다가 보니까 이 외계인 비행체라는 의혹이 나왔고요. 세계 곳곳에서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 국방부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긴 했었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서 이 국방부가 UFO 연구 프로그램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관련 프로그램은 이제 완전히 중단된 겁니까?
네. 신문 보도로는 예산이 5년 전에 중단이 됐지만 관련 프로그램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전 직원 루이스 엘리존도 씨의 말을 인용해 예산이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도 미 해군하고 중앙정보국 CIA 등과 함께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엘리존도 씨가 지난 10월에 UFO 연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후임자가 관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좀 다르네요.
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전한 이 미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 답변을 보면요. 예산 지원에 있어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는 사안을 위해서 지난 2012년에 UFO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이건 국방부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배경도 관심을 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난 2007년 당시 이 상원 민주당 대표였던 해리 리드 전 의원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바다주가 지역구인 리드 전 의원은 UFO를 포함한 우주 현상에 오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드 의원 요청으로 배정받은 관련 예산 대부분은 리드 전 의원 친구자 엉망전자 기업 가인 로버트 비글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배정됐다고 합니다.
예, 그 비글로 씨 회사와 국방부가 실제로 밝혀낸 내용이 있습니까?
네, 국방부는 이 회사와 함께 이 가시적인 추진력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이 비행물체를 연구한 보고서를 내놨다고 합니다. 비글로 씨는 지난 5월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나와서 외계인이 존재하고 UFO가 지구를 방문했다는 데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비글로 씨는 현재 미 항공우주국과 함께 우주에서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해리 리드 의원은 이런 보도가 나오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인터넷 트위터에 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올리고는 진실은 거기에 있다, 정말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 그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이 과거에도 이 UFO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공군이 지난 1947년부터 1969년 관련 연구를 마무리할 때까지 UFO 신고 건수 약 1만 2천여 건을 조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952년부터 이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작전명으로 불린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목격담은 별이나 구름, 항공기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하지만 700여 건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사안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FO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큽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로빈 윌리엄스가 부른 Better Man, 더 나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곡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Tell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I'm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Go easy on my conscience, 'cause it's not my fault. I know I've been told to take the blame. Shall my angels will catch my tears, walk me out of here. I'm in pain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up.
much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Once you found that lover, you're homeward bound. Love is all around. Love is all around. I know some have fallen on stony ground, but love is all around. Tell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from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I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행정부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은 한 사람만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다면 왕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랜 논의 끝에 행정부 구성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고요. 지금의 대통령제가 채택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행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주 의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최종 회의 문서에는 대통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헌회의.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는 행정부에 대한 최종 문서에 대통령 취임 선서 내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이 선서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내 모든 능력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행정부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필라델피아 재헌회의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들 중에는 변호사가 34명에 판사가 8명이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논의 중 가장 큰 문제는 각 주는 이미 법원과 판사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체제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커네티컷주의 로저 셔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존 러틀러지 대표는 전국 수준의 하급법원은 반대하지만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각 주마다 훌륭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전국 체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 사법제도를 만들자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테니 사법제도는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헌의회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표결에 붙였고요. 두 가지 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법에 대한 내용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 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했고요. 동시에 각 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각 주 법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재헌의회는 대법원을 설치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회와 대통령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입법부는 대법원에 몇 명의 판사를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했고 판사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했습니다. 1787년 여름 내내 재헌회의는 버지니아주의 대표들이 제시한 정부 구성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표들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의회 구성은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큰 주와 작은 주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표권을 갖고 의회에서 몇 개의 표를 갖느냐는 문제는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주들은 중앙정부 체제에서 큰 주들에게 권한을 빼앗기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거닝 베드포드입니다. 큰 주의 대표님들,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대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델라웨어처럼 작은 주를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이는 곧 여러분이 연방을 억압하고 해치는 게 될 것입니다. 만약 큰 주가 작은 주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작은 주들은 우리의 영예와 신뢰를 지키는 외국의 동맹을 찾아 나설 겁니다.
뉴저지주의 윌리엄 패터슨입니다. 여기에 큰 주의 일부 대표님들 중에는 자기들끼리 연맹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지요. 하지만 다른 주들까지 합세하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왜 작은 주들은 큰 주들이 대표권을 더 많이 가질 경우 그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주를 삼킨다 해서 큰 주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큰 주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저는 큰 주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대표권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대표들은 제시된 안들을 표결에 붙이고 토의하고 또 표결에 붙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5월에 시작된 토의는 7월이 돼서도 합의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대표들은 대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의회의 대표권 문제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했습니다.
대위원회는 대표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양원제를 제의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양원 중 하나는 인구 비례로 대표권을 주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 안은 또 하나의 의회에 각 주가 같은 수의 대표권을 부여하자는 거였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 주가 몇 개의 의석을 배분받느냐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큰 주들은 인구에 비례해 대표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작은 주들은 각 주마다 똑같은 수의 대표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큰 주와 작은 주의 주장을 모두 조금씩 수용한 대타협안이 나왔는데 하원 의석은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정하고 상원은 각 주가 똑같은 의석을 갖는 안이었습니다. 대위원회는 재원회의가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승인하거나 모두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결국 투표를 통해 대타협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표들은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구성화돼 후보가 되려면 나이가 25살 이상에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고요. 선거가 실시될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고요.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볼 때 난 상관없어, 너가 골라. 또는 너 마음대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한테 온 전화야지만 너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야지. 또는 내 마음대로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care where we eat. It's your call. 나는 어디서 먹을지 상관 안 해. 너가 결정해. I can't make that decision for you. It's your call. 그 결정을 내가 해줄 순 없지. 너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I love the idea, but it's not my call.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It's ultimately her call, not mine. 결국은 그녀의 결정이야. 내 것이 아니라.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오늘은 It's your call.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글렌 메데로이스가 부른 Not M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4년 12월 19일 오늘, 중국의 자오찌양 총리와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가 베이징에서 홍콩 반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Under the terms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of 1984, after more than 150 years,
홍콩 반환 협정에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며 중국은 1997년 이후 50여 년간 홍콩의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영토의 일부였던 홍콩은 1842년 체결된 난징 조약으로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난징 조약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하며 배상금을 영국에 지불한다는 등의 13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2년 영국의 대처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홍콩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고 이때부터 홍콩 반환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교섭은 이후 난항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1984년 오늘 홍콩 반환 협정이 타결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체결된 협정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55년 만에 중국에 반환됩니다. 1915년 12월 19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최고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게 되는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에디트 피아프의 인생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에디트가 태어난 직후 서커스단의 단원이었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홀로 딸을 키우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던 에디트는 어린 나이부터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그녀를 한 카바레 주인이 눈여겨보고 자신의 가게에 데려와 노래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예, one day we have to say goodbye. 온갖 풍파에 시달린 삶이 배어있는 고뇌에 찬 목소리의 소유자 에디트 피아프의 매력은 이때부터 서서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샹송 가수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